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기초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둘 중 하나가 빠지면은 그러면 기독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십자가는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이 극심한 고통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부활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잠깐 보면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에서 사도 바울이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며 우리 너희 믿음도 헛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죽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 선포,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헛되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무언가 기쁨이 있고 이 동안에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긴 것 같아도 많아야 80년, 90년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가야 될 때가 있어요. 80, 90년이 아니고. 이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타원이 있어요.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십자가, 하나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믿음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주일, Lord's Day, Sunday를 우리가 Lord's Day,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매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즌에 한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요 시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의 의미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렇죠? 그날,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영어로 Resurrection Sunday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날로 정하고, 오늘은 특별히 주의 만찬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목을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폭발적인 기쁨과 파워, 이렇게 잡았어요. 폭발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겨내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셨을까, 이 부활의 폭발적인 파워와 기쁨이 성도들에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으며 살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폭발적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라고 한 사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자기 민족에게 3년 반 동안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설득했지만 그 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어요. 가장 어려운 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때문에 겪는 이와 같은 배신의 고통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죄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말 그대로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몸을 가졌던 그 예수님, 그 동일한 몸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그 육신적인 고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에 그들이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우리가 갈보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 이제 사용된 사람들이 해골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의 장소, 골고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 산의 모양,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골고다, The Place of the Skull, 해골의 장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저런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 바로 성곽 바로 옆에 나가면 여러분 가서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생기고 해골처럼 생긴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최근에 나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가셔서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G-O-R-D-O-N, 골든 스켈버리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은 저렇게 눈이 푹 들어가 있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해골처럼 생긴 이와 같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곳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골고다, 갈보리, 해골의 장소가 아니겠느냐 요즘은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성문 밖에, 바로 그 밖에 해골같이 생긴 두드러지게 올라와 있는 언덕이 있는데 큰 길가에 이 언덕이 있어서 예루살렘 시내 어디에서 지금은 커다란 빌딩들이 이제 서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빌딩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높이 있는 해골의 장소와 같은 저런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예루살렘 시내 전체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높이 들려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죄가 되셔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당했던 육신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위키백과 그 다음에 나무 위키백과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 고대 로마에서는 이렇게 주인에게 반항한 이와 같은 그 노예, 그 다음에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 등 이런 중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성 모독죄로 고발이 됐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질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I am, 예,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신성모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죽음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것과 같은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래서 카이사르 외에 또 다른 왕이라고 자신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정치범으로 말씀드린 대로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 위에 달린 이런 팻말이 있었어요. 그 팻말에는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소 명목이 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정치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유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형 과정의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채찍질입니다. 먼저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에게 사형수가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가서 보면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 한 뒤에 그 다음에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군인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이게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할 때 사용하는 이와 같은 그 가죽 채찍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가죽 줄이 아니에요. 가죽끈을 꼴 때 곳곳에다가 쇠구슬을 넣고 날카로운 뼈조각을 넣고 쇠조각을 넣고 가시 등을 이제 넣어갖고 온갖 위협적인 이와 같은 흉기들을 그 안에 다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저걸 다 사람을 내려치는 이런 것이 로마 사람들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이 가벼우면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형을 집행하기 전날 채찍을 하루 종일 물에 담궈서 불려갖고 그래서 무게를 더한 그런 상태에서 이 채찍질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채찍질 이제 하게 되면 피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 팔, 손,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몸 전신에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이제 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채찍질을 당한 이 사형수는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르게 돼요. 이렇게 얻어맞은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져 나오고 그 밑에 골격 근육까지 대부분 쓸려져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2세기, 3세기 경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또 한 명이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 이렇게 채찍질 맞는 걸 태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요. 이 핏줄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고 근육, 그 다음에 근골, 그 다음에 심지어 내장의 일부까지 노출이 되는 이런 일이 채찍질을 통해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거의 죽음의 문턱 앞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저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우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세워놓는 그 장소까지 500m든 700m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온몸이, 온몸의 살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형수는 직접 자기가 달릴 십자가, 전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이렇게 윗부분일 수도 있고 이걸 지고 처형장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남이 져주는 게 아니라. 자, 십자가 형틀의 무게가 얼마쯤 되냐? 적게는 15kg, 많게는 50kg. 지금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이런 사람이 이 정도의 무게에 십자가를 지고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뒤에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난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몸 혹사당하면 그만큼 빨리 상처의 조직이 죽어버립니다. 조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신이 불로 달굴 때 느끼는 이와 같은 그 뜨거움, 이걸 다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하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가서 보면 저기 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간에서 대신 지고 그리고 저 갈보리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처참하게 만신창이가 된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 처형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를 이제 십자가에 매답니다. 줄로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눕힌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발등에 15에서 20cm 크기의 못을 박습니다.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저 몸이 이렇게 달렸을 때 그랬을 때 못에 의해서 이 몸이 지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못에 의해서 세 개의 못에 의해서 몸이 지탱이 돼야 되니까 못이 커야 되는 거예요. 작아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 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손이란 부위 자체가 촉감이 크게 발달한 곳이라 여기 손목 여기에다 이제 못을 박는데 여기에다 대못을 박으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무게로 인해 상처가 점점 찢어져 내리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손에 가해지게 됩니다. 또 서야 되니까 어떻게 발등에다가 뼈가 밀집한 그 발등 거기에다 대못을 박아서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저기 달려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서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 자체는 뭐 그게 고통스럽겠냐 생각하는데 실제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못 박힌 상태에서 무게가 예수님을 중력에서 밑으로 끌어내리잖아요. 고통이 극대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탈구가 시작이 이 파리에서 팔목이 이게 빠져나가면서 몸이 축 처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못을 갖다 박았는데 못에 이물질이 많으니까 파상풍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여기에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늘어나서 양쪽 어깨가 이제 탈골이 되고 이를 시작으로 온 몸의 다른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양팔이 대못에 이제 고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가슴을 압박해갖고 강제로 숨을 들이마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들이마시면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으려고 하면 몸을 위로 세워서 그래서 내뱉어야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들여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으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고통을 이 십자가에 달려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버리면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못 박힌 상태에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 1,000번 정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 그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태에 이걸 성경이 지옥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 이런 상태 이런 지옥의 이와 같은 상태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겪은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지치면 결국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옵니다. 단순히 피만 흘리면서 깨끗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며 통제를 잃은 신체에서 분비되는 자신의 배설물에 범복이 되어서 죽습니다. 동시에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거를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가서 보니까 13절부터 그들이 약탈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 심장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개들이 나를 애호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아서 찔렀다고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15절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와 같은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저 골고다에서 당하셨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형이라서 로마 제국도 이것을 사형 중에서 최악의 사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말 못할 그 고통, 정말 미칠 것 같은 고통, 지옥과 같이 그런 뜨거운 이런 고통, 이걸 이야기할 때 영어로 excruciating 이런 말을 쓰는데 excruciating, crucifixion 이게 십자가에 매달다 크루시, 저기 중간에 크루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람에게 고통이 심하게 오면 미국 사람들은 excruciating 하는 그런 고통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 십자가에서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겪었던 이와 같은 그 고통 이거를 excruciating 이런 말을 만들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나게 큰 그런 고통이었다. 육신적으로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한 번도 죄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지 못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십자가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냐? 십자가가 먼저인 거예요. 먼저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크라운, 영광이 오게 되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순서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요. 자진해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붙잡히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6장 53절 가서 보면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 열두 군단이면 12,000명인데 이런 천사들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면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 그대로 자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론 성경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배반합니다. 가롯 유다가 자기 주인을 배반합니다. 또 빌라도가 배반하고 헤롯이 배반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는 일에 일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옆에서 일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달리신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을 과 같은 권능도 내게 있고 그걸 다시 생명을 취할 권능도 내게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러시게 하셨냐? 이 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돼서 하나님이 모든 죄 그것으로 인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쏟아붓는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발생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당당히 제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통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쩌면 그 주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잠깐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멸시하셨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나가시면서 그리고 수치를 멸시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왕좌 오른쪽으로 꼬올인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는 그런 기쁨.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많은 기적들 통해 이것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부활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사람을 살리셨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일어나시면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와 같은 부활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한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소크라테스니 무함마드니 뭐 부처니 공자니 아무리 훌륭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비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렇죠.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주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이런 내다보시고 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가서 보니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타이틀이 뭐예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죠, 승천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해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결혼하는 혼인만찬을 이루는 그런 일, 그 기쁨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시대 모든 자들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이와 같은 기쁨.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기쁨, 이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수치를 인내하시며 견디시고 그리고 이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멀리 있는 저 기쁨, 그렇죠, 저 모든 기쁨, 이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셨다. 자,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 뭐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기쁨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한 형제님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읽어보라는 그런 말씀들 쭉 읽는 가운데 가만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이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네요, 목사님.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폭발적인 기쁨이라고 이런 이 제목이 와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이와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그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파워,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파워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 이 인간 세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 맞아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십자가의 그 죽음이 효력을 다하지 못해요. 기독교의 복음이 완성이 되지 못해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삶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다가 그러고 가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복음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부활하시는 것까지 가야 복음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까지 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기독교의 핵심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여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냥 단순히 주여 주이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예, 그래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깐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있어야 복음이고 이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산 채로 죽음을 보지 않냐고 휴거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여기까지 가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부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내다보시고 이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끝이 나면 그러면 복음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만 기쁨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그렇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바라봤던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예수님에게 기쁨이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맛보았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내다봤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고통만큼 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나갔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쁨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12장에 그럼으로는 왜 나오느냐? 11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1장.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옵니다. 이들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이 다 나와요. 11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이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데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 때문에 겪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큰 구름같이 증인의 때를 이루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일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이거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구나, 이 정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런 삶이니까 우리가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고자가 되지 말고,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주길 저 끝에 가야 피니싱 라인이 저기 있잖아요. 저 끝에 거기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근데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피니싱 라인, 저 결승점이 있는 저기까지, 거기까지 세차게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저 앞에, 그렇죠, 피니싱 라인을 넘어가야, 그래야 월계관을 타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 게임이고 할 때, 그렇죠? 이렇게 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어떻게 인내로 견디셨고 그 결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가 창시자, 그 믿음을 창조해 주신 그분,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견뎌내며 이겨내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를 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완성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믿음을 끝내 막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예수님, 앞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누린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 이 모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찬 믿음이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부활이 폭발적인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의기소침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오가 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이들의 삶이 폭발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11명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발적인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발적인 파워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차봐야 1,0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냐?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될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이런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의 기쁨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죠? 거기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가서 읽어보세요. 한밤중에 밤 12시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들게 될 때 밤 1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3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23장 6절에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는다. 뭘 전했어요?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을 전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이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24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벨릭스 총독 각하에게 고백합니다.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왜 이단이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 이걸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예요. 핵심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앞에 섰어요. 26장 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써있냐,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왕 앞에서도 그래요, 총독 앞에서도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래요, 이교도들 앞에서도 그래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래요. 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전파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고통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예수님의 기쁨, 부활, 폭발적인 애유와 같은 그 소망을 이야기했느냐.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옛날처럼 2000년 전처럼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지금 살려고 하면, 올바로 아이들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우리가 받는 그 영적인 이 부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의로 인해 핍박당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매일같이 좋은데, 만사형통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환난전 휴거를 믿는다 그러고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바이블 빌리빙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런 사랑 침례교회를 한다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신학교회를 한다 그러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이것을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는데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다음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보고 그 수치를 참으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 이 땅에서는 보상이 크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에서는 보상이 크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 지키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말씀 전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핍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러한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핍박의 길, 어려움의 길이 지금 놓여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뎌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견뎌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고 기쁨을 누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에서 18절 이거 잘못 읽으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팩트가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요. 제가 옛날에 20대 제가 아닙니다. 지금 60대, 조금 지나면 70대, 하나님 함께 하시면 80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그러냐? 이는 왜냐하면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가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간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당했던 그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것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감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는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우리가 지금 잠깐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바이블 빌리빙 하는 것,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해요. 낙태를 반대해요. 공산주의 반대해요. 그렇죠? 이런 일들 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잠시 잠깐의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무거운 거를 이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이 부활주일, 그렇죠? 부활주일에 참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주길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 피니싱 라인, 저기 결승점까지 예수님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하면서 거기까지 뛰쳐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